저희가 저번에 한번 바이브 꽁꽁이라고 소개와 예고를 좀 드렸는데, 아직
네.
바이브 코딩을 깊이 있게 준비는 못했고요. 근데
예.
여기서
예.
아이디어를 좀 얻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은 다시 프롬프팅하고 뭐 그러는 쪽으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예.
그 안드레 카파스가 2월 3일에 바이브 코딩 이야기하고서는 지금 3월 말 현재 어마어마하게 바이럴해진 상태인데, 이 즈음에 맷 슈머가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카오스 코딩의 시대다.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 주세요만 반복해서 말한대요. 안드레 카파스가 하하,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과 비슷하되 통제하고 있다는 체면마저 내려놓는 방식이군요. 앱 환각의 무주를 무작위로 떠드는 산책 같다고나 할까요? 예, 맞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종종 진짜로 유용한 앱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오스 코딩이라는 이름인데 이거는 뭐 바이럴해지진 않았어요.
네.
근데 아이디어를 좀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AI 사이언티스트 V2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저널까지는 아니고 어떤 샵의 피어 리뷰 받는 상태까지 막 갔다. ICLR이네요. 예,
네.
거기에서 뭐 그걸 데이비 타가 했다라고 올렸더니, 아,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누가 이렇게
네.
좀 딴지를 거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것도 약간 아이디어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때 인공창의성이라는 화두로 제가 좀 타임라인에서 좀 테스트를 해봤고,
네.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진행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다른 가지치가 되는 얘기라 일단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뭔가 약간 프롬프팅 할때 노이즈를 뿌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뭔가 한게 있고요. 근데
네.
그거를 3월 17일에 하고서는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이런 자전거가 있는 사진을 놓고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뭐냐 하면은 카오스 코딩이나 이런 게 아마 무의식 중에 있었나 봐요. 사진을 자세히 읽은 후그 내용이 호기심을 가진 다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해 볼 내용을 추천해 줘. 응답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쓴다. 위 내용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호기심을 가져본다를 항상 남겨줘서 끝없이 이어가 줘. 지금 이게 사실은 제귀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의도는 카오스 코딩도 다음 누른다고 했, 다음 계속해 줘 계속해 줘야 한다고
계속해줘.
했잖아요.
네.
여기에 호기심을 가지고서는 얘가 호기심을 가지고서는 뭘할수 있나?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링크는 여기 있습니다만 이미지가 들어간 거는
이미지
공유가
공유가
안
안
돼요.
되죠?
예,
네.
공유가 안 돼서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
예.
이런 이게 4 가지고 한 거고 4, 4.5 가지고 한 것도 있는데 그냥 4 가지고 한 거를 보면은 응답의 마지막 요거를 써요. 그래서 저는 다음만 해요. 처음에만 요 프롬프트를 쓰고 그 이후는 다음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앞에서 했던 거에 꼬리물기를 해가지고 뭐 이런 질문 같은 걸 스스로 던진 다음에 궁금증을 이어가고 더 깊게 들어가 보고 또 호기심을 가져요. 다음 하면서 길게 이어갔는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4.5가 그
네.
추천하는 기능이 있었다, 기질이 생겼다. 다음 그뭘 하면 좋을지 유저한테 힌트를 주고 추천해 주는 기질이 생겼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4.5가 이거를 잘할 것 같다는 직관이 있었는데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쭉 읽어가는 거가 뭔가 유튜브 추천해서 다음 영상 보는 듯한 느낌으로 뭐
네.
그런 흐름으로 작동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계속 이어지고요.
계속 이어져요. 계속.
네.
물론 하다가 되게 산으로 가기도 합니다. 되게
네.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으로 뭐 진도가 나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이브 띵킹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사고의 과정 자체를 원래라고 하면은 제가 티키타카를 모델로 하면서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제어를 하는 쪽으로 그동안 많이 해왔었는데, 한번 모델 자체의 추진력이 어디까지 되는가를 좀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오스 코딩에 착안을 해서 이제 하되, 여기에 조금 프롬프트가 길어졌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호기심을 가져보지만, 앞에서 했었던 시도의 뉘앙스와 중복을 피하고 조금 변주해 가면서 진행을 해라.
네.
했더니 또 그것도 그럴듯했어요. 그리고서는 3월 하루 지나서 또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조금 더 프롬프트가 길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 개, 한 11개 정도의 도구, 뭔가 할수 있는 지시문을 준 다음에
네.
이 지시문에서 1번은 항상 20%의 확률을 할당하고
네.
나머지는 80%를 분배해서 하라. 그리고서는 그거는 코드를 활용을 해서 해라. 파이썬 코드로 확률적으로 결정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실행을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아마 공유가 됐을 겁니다. 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서 어떤 도구, 어떠한 지시문을 쓸지 주사위 비슷한 걸 굴리고
네.
7이 나오면 7이 아마 개그 형태로 하는 거였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개그 형태로 이야기를 풀고 그 다음에 이어간 다음을 하면은 5가 나오면
네.
5는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어가고 해서 그러니까 약간 스토캐스틱하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뭔가 제 나름의 의도를 넣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거가 크리에이티브 코딩 할때 이런 식으로 랜덤이나 노이즈를 활용을 해서
네.
시각적인 표현이 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제 제 안에서는 그런 결이 좀 드러나는 그런
네.
실험이 좀 해보고 싶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것도 대화가 되게 재미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떠오른 심상이 클로드가 포켓몬 하는 게 3.7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포켓몬
네.
플레이 할 때. 근데 거기도 보면은 툴을 쥐어주죠. 에이전틱하게 하는 것들이 다 툴을 쥐어주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쓴 것들이 일종의 이게 생각의 툴 아닐까? 이제 그렇게 느껴졌던 거죠. 스스로 해보고.
그렇죠. 사실
예.
펑션이죠. 분기를 할
그쵸, 그쵸.
건데 그 안에 그냥 프롬프트 안에 프로그램을 넣어놓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적절한 프롬프트라기보다는 확률적인 프롬프트 툴을 꺼내 써서 수행하고 그 다음 이터레이션 돌리고
네.
그렇게 지금 루프를 만든
예.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코딩할 때 어떤 심상이다.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적고 그래서 실제로 카우스 코딩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전체 과정을 보면,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호기심을 가지고서는 진행을 하는 건데, 자바스크립트로 SVG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탄에 유칼립투스, 했던 유칼립투스를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칼립투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서는, 유칼립투스의 춤이라는 아티팩트를 만들었는데 오류가 났네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 하게 했더니 작동 안 하다가 계속 다음 하는데 어떤 작동하는 게 나오고 예, 뭐 그럴듯한 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의도를 한 거는 처음에 유칼립투스를 시작을 해서 그냥 뭔가를 만들어봐라라는 지시문을 했고, 그 뒤는 앞에 단계에서 호기심을 가지고서는 모델이 계속 시도를 하는, 뭐 그런
네.
쪽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몇 개는 실행이 안 되기도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본 거였죠. 그래서 이것도,
요 실험을 하실 때는 다 클로드를 쓰셨나요?
그쵸. 예,
네.
클로드가 코딩을 이런 거를 잘 해줄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래서 이것도, 저런 거를, 이거는 뭐 3D를 만들었네요. 사진을 넣어놓고선,
네.
3JS라고 하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계속 뭘 발전시키면서, 뭐 이런 것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근데 모델 자체의 추력으로 하는 쪽으로 좀 진행을 시도를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해보고 조금 더 이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직관적이지 않다고 느껴져서
네.
아스키 아트를 만들어 보겠어요. 아스키 아트는 코딩은
네네.
아닌데
예.
이거는 여기도 히아신스라는 거를 그냥 이것도 그냥 머릿속에서 갑자기 떠올라서 놓고 위에 문장을 이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고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는 해라. 근데 중간에 그 생각했던 것들을 일본의 단시 하이쿠로 바꾼다. 그리고 하이쿠를 다시 아스키 아트로 표현한다.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이쿠를 짓고 아스키 아트로 표현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는 계속 아스키 아트가 변하는 거를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자기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서는 그걸 이어가는 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네.
그거를 잘한다. 그다음에 안드레이 카파시가 어펜드 앤 리뷰 노트라는 걸쓴걸또 봤어요. 그래서 이게 또 재미있긴 하거든요.
네.
어펜드 앤 리뷰 노트가 뭐냐면 안드레이 카파시가 메모를 쓸때 그냥 애플 메모에 가장 최근의 내용을 위에다 쓴대요. 그럼 계속 위에다 쓰니까
네.
뒤로 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중력이 작용한다. 근데 다시 가끔 읽어보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면 앞으로 다시 끌어올린대요. 복사
네.
붙여넣기라던가,
네.
컷페이스트라던가. 그래서 업앤댄 리뷰로 해서 굉장히 지금 한 2, 3년 그렇게 했다고 한것 같은데, 그랬더니
네.
하나의 거대한 청크의 그 메모가 생겼는데, 중요하지 않은 건 어차피 중력에 의해서 저 끝에 가 있고, 중요한 거는 다시 앞으로 끌어올려져서 내가 이거를 최근에 어느 정도를 스크롤해보면은 그게 스르륵 머리 안으로 들어오고,
네.
다시 재미있게 발견하는 부분들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안드레이 카파시의 그 포스팅,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서는 제가 여기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오원 프로,
저도 노트를 저렇게
아, 그렇게
써요.
쓰세요?
네. 투두 리스트를 저런 식으로 관리해요.
몰랐습니다.
네. 되게 편하긴 해요. 항상 중요한 게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하나의 도큐멘트에 다 처박아 놓고 필요하면 거기에 링크로 걸고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네, 뭐 중요한 건 아니니 넘어가시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원 프로로 실험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은 그 글을 읽고서는 그 내용이 재미있었어서 여기 안드레 카파시의 글을 주고서는 8개의 생각의 도구를 줬어요. 더 깊게 추궁한다. 반론을 펼친다.
이건 송주님이
회고한다.
만들어주신 거죠?
예, 그쵸.
네.
더 높은 층위의 질문을 던진다. 다른 관점으로 변주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아날로지나 뭐 비유 같은 걸 써본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10회 반복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는 랜덤하거나 이제 확률적으로 도구를 선택했다고 하면 이제는 모델이 맥락에 맞게 자기가 알아서 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원 프로로 하면은 이렇게 길지 않게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회 잘하는 걸볼수 있었는데 그거를 30단계나 100단계를 해보니까 그리고
네.
이거는 다음을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는 while문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네.
지금은 for문으로 딱몇회 반복할 거를 지정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100회 정도를 아예 명령을 해보면
스스로 100회를 반복하라.
하긴 하는데
네.
되게 간략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COT를 보면은 이거는 내어 저희 뭐야 응답 한계를 넘는 양이 될 텐데 라면서 줄여야겠다. 그런 COT가 들어가는 걸볼수 있어요.
너무 길어서 안
지금
열리나?
아니
나왔다.
길지 않은데요.
네.
여기 보면은 이건 영어로 입력을 했었네. 그래서 여기 100회 사고를 하는데 5분 15초 동안 생각하는데 여기서 컨텐트 컴플렉시티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 다음에 밸런싱 브레비티 앤 뎁스 깊이와 얼마나 브레비티 그러니까 많이 넣을까 뭐 단략하게 할까 뭐 그런 것들을 넣어서 했더니 아까보다 좀 간략한 형태로 하고 100회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내용이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요. 생각할 공간을 좀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얻었었죠.
네.
그리고서는 요거 실험한 다음에 궁금증이 예전에 딥 리서치를 추론 모드로만 썼을 때 한번 재미있던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검색을 안
검색
하라는
못하게 하고, 네.
예 그걸 했더니 지금은 이 기록을 넘긴 했는데
예.
그때 그 시간이 여기 지금 안 나오네요. 시간이 거의 20분이 넘게 했나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추론을요.
그거를
예.
예. 그래서 딥 리서치가 상당히 오래 돌아가서
네.
이총 20회차를 진행을 했거든요. 안드레 카파스의 글을 읽고서는.
네.
그랬는데 요거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한번더 여기 도구가 9개로 늘어났는데 이 도구 자체도 모델이 한번 개선하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더 뭐랄까 자세하게 써준 원래 제 거에서 조금 그냥 수사적으로 좀 자세해진 걸볼수 있는데 중간의 내용을 보면은 서서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이나 플로우가 되게 잘 잡혀 있으면서 내용이 괜찮은 내용이 들어가서 이게 O3를 기반으로 하면 더 기대가 된다라는 거가 있었는데요. 맨 끝에 20회차 정도 갔더니 나라면 이 정도 썼을까 싶을 만한 내용으로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감, 어 이제 모델의 출력을 섣부르게 칭찬을 하면은 내 안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될수 있어서 조금 고민스럽긴 하지만 이
네.
당시에 제 솔직한 심정은
네.
되게 잘했다
네.
라는 그런 그 내용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터러티브하게 반복을 통해서 내가 정해준 사고의 도구를 가지고서는 모델 스스로 추진력을 가지고서는 나아가 보게 하는 게좀 흥미로운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좀 이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어떤 메모에 대한 건데 저런 예가 나와요. 그 메모를 우리는 왜 하는가? 그랬더니 보이저의 예를 들면서 이거를 타자와 소통하기 위한 건데 지구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심연의 우주로도 메시지를 보내는 성향을 인류는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내 메모가 이게 안드레 카파시가 메모에 대한 거잖아요. 내가
예.
죽은 다음에 그 메모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는 그런 생각도 하고 하면서 그 메모의 의미를 되게 음미할 수 있게
네.
써주는 거에서 상당히 좀 감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 호기심으로 했더니 이게 나는 처음에만 계획을 좀 했는데 추진력을 가지고서는 상당히 먼 곳까지 그리고 의미 있게 가기도 한다.
네.
20분 아니고 19분 23초였네요.
네.
근데 현재는 지금 제가 해본 거에서 30분이 넘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띵크 도구,
예.
그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멈추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와 좀 공명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생각하는 과정에서 다일리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 이 그림에 호기심을 가지고서는 생각하다가 거기에다서 다일리를 도구로 써서 이렇게
네.
호기심, 생각, 전개, 이모지 하이쿠 달리를 써서 해서 이제 출력의 형식을 이번에는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 출력의 형식으로 했더니 아까는 아스키였는데 지금은 요런 어떤 C를 쓴 다음에 그거를 달리를 다시 호출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서 진행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네.
그 이미지에 더해서 이때는 생각의 도구를 생성하는 도구를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스마트나 스톱이 이게 뭐냐면은 멈추고 take your time, 멈추 stop, take your time, organize your thought, 생각을 정리하고 proceed. 그래서 이게 두 문자 어크로님으로 시작되는 일종의 생각하는 방법이나 행동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자기계발서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
많죠.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모델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개발해 보자. 그래서 뭐 그냥 이것도 랜덤하게 웰레스와 그로밋을 재밌게 봤다 해서 시작했더니 요 내용에 대해서 도구를 써서 더 깊게 추궁한다. 이 애니메이션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서는 새 프레임워크를 플레이로 구현한다.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층의 의미를 탐색하고 통찰을 하고 뭔가 탐구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림 그리고 거기서 또 호기심을 넣고서는 이렇게 그두 문자어 생각하는 방법을 한 20개 만들었나? 10개 만들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이어갈 수 있게.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이미지나 이런 생각의 도구 같은 것들이 부산물로 나온다. 바이 프로덕트로 나온다. 그래서 유용한 부산물을 생성하는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는 파이프라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산물이라면 처음에는 의도가 없었던 건데 화학이나 이런 걸할 때도 석유 정제하다가 부산물 나오면 나중에는 이거 괜찮은 부산물이니까 의도적으로 그거를 생성하게 하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모델이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약간 완전히 에이전트는 아니지만 약간 에이전틱한 그런 어떤 거에서 내가 출력의 양식을 정해준다면 의도를 가지고 바이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파이프라인이고 매 단계의 이터레이션에서 뭐가 나오게 하는 거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는 파이프라인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케이어스 코딩에서도 코드가 바이프로덕트로 나오고 생각의 도구도 바이프로덕트로 나오고 그것만 바이프로덕트일까? 다른 것도 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중이었었죠. 3월 말이. 그래서 아직은 실험을 계속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너무
그래서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초기 온 상태 되긴 해요. 이게 지금 저는 약간 뭐 약간 생각의 쪽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뭘 산출하는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매우
느낌이.
매우 저도 지금 딱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처음에 이게 사실은 대화하듯이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PL의 느낌으로 하면은 저거예요. 인터프리트 하는 도구, 자바스크립트 같이 REPL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코드를 팅커링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보통의 대화는 이거는 처음에 잘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 모델이 쭉 추진해가는, 컴파일하는 느낌 같은 게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 산출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딱 컴파일에 비유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하여튼, 뭔가 지금 약간 다른 모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월
저는
27일엔,
방금 승준님 말씀하신 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희가 요새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짜면서 비즈니스에서나 아니면은 사실 승준님이 방금 말씀하신 생각에 생각을 하는 도구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뭐 브랜드에서 쓴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뭐
그쵸.
기획을 한다든지 해서도 다 저런 식으로 일이 처리되기 때문에 얘를
그렇죠.
저는 드는 생각이 그거를 뭔가 에이전틱 패스웨이를 저희가 구성하기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프롬프트 안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최적인 에이전트 구조를 찾는 것도 저는 그냥 프롬프트 안에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지만 아까 그 도구를 10개 줬다 하면 10번째 도구는 커스텀 도구라고 명명을 하고, 그거는
스스로 창조하게 해요?
예, 그렇게 해봤었거든요. 근데 잘 되진 않았어요. 되긴 하는데 아주 잘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고기가 그 구간이 모델이 착각하는 구간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착각하는 이유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 27일에는 GPT-4o에서 새로운 이미지 도구가 나왔는데, 이게 엡실론 델타는, 아, 요것도 이제 과정이 재미있는데, 그 타임라인에서, 미분에 대한 뭐가 이렇게 밈 같은 게 돌았어요. 지금 바로 로딩이 안 되는데요. 이게, 로드 이미지 하면, 예. 여기가 지금 보통 도함수의 정의,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식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몰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물어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쭉 설명하고 뭐 이렇게 티키타카 한 다음에 극한에 대한 얘기하고 이제 엡실론 델타 논그 논법이라는 게 극한에 대한 정밀한 논의라 가지고 이제 그거를 공식을 나오게 한 다음에 이미지로 표현해 줘 했는데
어이구, 잘 그리네.
그래프를 그리죠. 물론 오류가 있습니다. 엡실론 영역이 지금 여기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지금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 빼먹은 게 있어요. 이게 정확한 엡실론 델타의 그 항이 아니긴 하거든요. 또 근데 약간 의미적으로 비슷한 건데 어쨌든 그린다. 갑자기 이런 걸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가지고서는 조금 약간 시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했던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이게 모델이 뭘 그리려고 했냐면은 한 점, 요런 극한이 한 점을 향해 수렴하는 나선이다. 뭐 좁아지는 두 막이 있고 뭐 그런 약간 이미지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걸 다섯 단계를 그린 다음에 또 한번 실험을 했죠. 요 다섯 단계 이미지가 아까 그래프로 표현했던 거랑 어떻게 관련이 있냐 했더니 틀리긴 했지만 얼추 비슷하게 그걸 하면서 이거 재밌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실험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4.5를 탐색하는 게 물론 그 사진 바꾸고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잘하긴 한데 되게 탐색 공간이 넓다. 요거를 좀그 탐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김성현님이라는 또 네이버에 계시는 분하고, 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요런 걸 했더니, 그, Love and Tensor Algebra라는, 이분도 유명한 분인데, 그, 유명한 시가 있거든요. 텐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뭐, 그런 시가 있는데, 그거를 이미지로 표현해 봤더니, 또 재미있는 이미지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뭐, 이거는 또 완전 딴 얘기였습니다만, 그 김서현님 포스팅을 보고서는 저도, 내가 4.5를 재밌게만 쓸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클라이언트 단위라도 좀 봤어야 되는데 안 보고 있었다라는 거를 보니까, 여기서 한번 시연을 해보면, 여기서 귀여운 고양이 그려줘 하면, 그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네트워크를, 켜놨거든요. 그러면 그리기 시작하면서 아직 이제 다운로드가 돼요.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면은 여기에 지금 이미지가 이미 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리뷰를 해보면 잠시만요. 저 프리뷰를 해보면 이미지가 이미 와 있어요. 근데 스캔 마치 스캔라인 하는 것처럼 UI로 지금 하는 거죠.
그
그리고
아래도 또와 있네.
두 번째도 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고기를 이렇게 슬그머니 보여주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요 앞에 단계, 요기도 사실은 계속 수정이 일어나요. 예, 미묘하게. 와 있고, 그래서 총 다섯 장이 옵니다. 다섯 장이 있고, 파이널 터치 할 때는 여기가, 상당히 디테일한 게 전체적으로 추가가 돼요. 그래서 그 이게 오토 리그레시브이긴 한것 같은데 뭔가
네.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법적인
있네요,
게
진짜.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어느 정도 추론을 하다가 거절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네.
그거는 중간 거에서 해보고서는 한번더 판정하는 모델이 있겠죠. 그래서
네.
해봤더니 이거 좀 안, 우리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거절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거절하기 전까지는 이제 네트워크 안에는 다 이미지로 들어와 있는
들어와
상황이죠.
있다.
예.
네.
그래서 요것만 요거 자체로도 재밌긴 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그 이런 원래 이거 파시던 분들, 그러니까 뭐
네.
구글에 있던 분들, 모델 하던 분들이 추측하는 것들 타임라인에 좀 있는데 그거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재미있는 형상이고, 근데 이제 원래 제주 관심사는 이게 달리 3가 처음 나왔을 때 다음 날 들었던 생각이 생각을 멀티모델로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이미지 생성 모델을 생각의 도구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글을 이미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된 이미지로부터 영감이나 질문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게 이게 달리 3를 만난 다음 날 들었던 생각인데
네.
그게 약간 앞에서 이런 거 이미지를 읽게 하고 거기서 발상하게 하는 그런 쪽하고도 좀 결이 좀 닿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아까 어젠가요? 클로드의 이
네.
그러니까 엔트로픽의 이 새로운 논문을 보면은 시를 미리 계획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냥 뭔가 느낌적 느낌으로 관련이 있다고 들어간 게 이분이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이미지 생성이 실패하는 부분. 그러니까 밸리드한 메이즈, 풀수 있는 메이즈를 생성해 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안 됐다. 네이티브 그 생성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수 있는 미로는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을 못 만드는 것 같다. 근데 아니다. 이분이 그 스케일 AI의 처음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취직한 거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제일브레이크도 워낙 잘하고 그런 분인데 이 방법을 쓰면 할수 있다. 먼저 뿌리가 있는 거를 생성을 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걸 지우게 하면 된다. 저는 이게 되게 재밌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생성하게 하고 지우면 된다.
네.
그러니까 보통 미로 프리할 이게 지금 원래 거보다 나중에 나온 포스팅이긴 한데
네.
개념은 같거든요. 미로
의미하는 바가
프리할 때
있네요.
빨간 선으로 그려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예
네.
생성할 때 프리까지를 생성을 한 거를 하면 밸리드한 메이즈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토 리그레시브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프리가 풀수 있게 되는 거를. 저도 이거
예, 그렇죠.
막
예.
확실하게 뭐 확신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네.
좀 관계가 있게 느껴졌다.
맞아요. 예. 말씀하신 걸 이제 조금 풀어서 해석해 보면 이게 오토 리그레시브하다는 얘기 일단 저 이미지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시퀀스로 이렇게 몇 개를 패치로 나눠 가지고 생성한다는 얘긴데
그쵸.
네. 이 앞에와 뒤와 이런 것들이 연결 관계가 전체를 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게 순차적 생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예, 근데
분명,
그거를 이제 안
예.
된다고 했는데 프리를 생각하게 하면
된다.
된다. 그리고 그거를 스크래치패드에 그리면 된다.
네. 근데 그거는 뭐 가능은 할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저 인풋이 앞에 컨텍스트로 주어져 있으면 뒤에서 생성을 하더라도 그걸 다 어텐드 하는 형태로 그려질 테니까
그렇죠.
순차적으로 이미지 생성을 하더라도 나올 순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그냥 직접적인 연결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제가 프롬프팅 하는 거에 아이디어를 줄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하나 들어서 거기까지
맞습니다.
한번 짚어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3월 달에 뉴스를 막 깊게 팔로우를 하기보다는 그 4.5를 쓴 이후에 얻은 감성을 이쪽으로 좀 풀어보는
아니,
쪽으로 좀 시도를
훨씬 프로덕티브한데요. 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공 호기심. 근데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게 건강한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또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대화를 몰입해서 모델과 하다 보면은 티키타카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꺾고 막 방향을 조절하고 하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화의 인상이 조금 더 오래 남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다음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짠 프롬프트의 맥락은 잘 기억이 나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얻은 인사이트는 훨씬 힘이에요. 왜냐하면 자동 일종의 오토파일럿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내 인지의 내용에서 찾는 거는 나중에 다시 읽어보고 뭐 그러면은 다시 획득이 되긴 하겠지만 그 흐름으로 갔을 때는 되게 좀 희미해진다. 이게 좋은 건가? 하지만 생산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일을 해내게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약간 좀 탐색
그쵸.
중입니다.
저희가 그걸 그냥 다음 한다는 얘기는 머릿속에서 저희가 어텐션
그쵸,
로직을
그쵸.
안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딱그 약간 건강하지 않을
그쵸.
가능성도 있다.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요 승준님이 지금 이 탐구하신 이 주제는 저희가 이제 바이브 코딩이나 뭐 이런 쪽으로 약간은 실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때도 하겠지만 굉장히 뭔가 기저가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쪽 관련이 되게 많죠.
그리고 승준님이 그거를 이 케이스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막다 태핑해 보시는 거니까
그쵸.
또는 아까 그런 생각의 도구들 8개 뭐 이런 것들을 그런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더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 도구를 그러니까 자기 도메인에 맞게 도구를 얼마든지 디자인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몇 개의 뭐 보드 게임용 그 도구는 또 되게 달라야 되고, 그 타스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도구를 잘 디자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승주님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들으면서 이게 정확하게 또 비즈니스 로직으로 치환돼서 요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거는 내가 에이전트 패스를 잡아주려고 그랬는데 모델이 성능이 굉장히 증가해 있으니까 그 자체의 디자인도 이 소위 바이브를 통해서
그쵸.
디자인해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또 힌트가 됐던 게, 네이단 램버트가 그 어제 말씀드렸던 F1 경주의 비유. 같은 엔진이더라도 캐파가 큰 엔진은 끌어낼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수 있다. 근데 그게, RL로도 끌어낼 수 있, 호스트 트레이닝으로 끌어낼 수도 있지만, 프롬프트로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꽤 있을 수 있다, 아직은.
그쵸.
근데 그게 프롬프트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계속 티키타카 하는 방향이 아니라 모델의 능력을 끌어내는 그런 어떤,
그쵸. 네.
도구 사용의 맥락으로 할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였다, 엿보였다.
RL이 그냥 무작위 워킹이면 랜덤 워킹이면은 요 바이브 인간이 어느 정도 인게이지 하는 거는 전략적 워킹이긴 하죠, 사실.
그쵸.
훨씬 더 정제된 공간을 탐색하기 때문에 똑같은 테스트 타임 컴퓨터를 드렸을 때 결과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과정 자체가 사실 테스트 타임 컴퓨터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 주제는요, 승준님, 제가 지난 어제 했었던 뉴스나 이런 거는 아티클 한두 개 정도를 읽어보는 걸로 넘어갔는데, 얘는 제가 진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한번 저의 질문들과 관점들을 가지고 한번 다시 질문하면서 승준님한테 이 Ask Me Anything 세션을 한번
좋습니다.
하면 피드백 루프가 또 생길 것 같아요. 승준님 방금
그쵸.
말씀하셨던 그 피드백 루프.
뭐, 그렇게 한번 또 저희가 이렇게 저희 자체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늘 되게 좋은 연습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승준님 덕분에 제가 프롬팅 스킬이 얼마나 증가했는데요.
그럼 오늘은 또이 정도로 하고 또 다음에 한번 또
많이
깊이
배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알겠습니다, 승준님. 감사합니다.